네, 19세기에 최고의 병원이었던 오스트리아 빈 병원에는 한 저주가 돌고 있었습니다. 출산한 산모의 10명 중에 3, 4명 정도가 출산을 잘 마치고 나서 갑작스러운 고열로 죽어나가는 산욕열이라고 하는 저주가 발병한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이 병을 산부인과의 흑사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를 낳는 기쁨도 잠시, 산모가 하루 이틀 만에 원인 모를 고열로 시달리다가 극심한 고통과 함께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가장 기쁜 그 자리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이 찾아오는 비극이었습니다. 이 비극의 한가운데에 이그나츠 제멜바이스라고 하는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안타까운 저주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 병의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병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새 생명을 어루만져야 할 의사의 손이 그 원인이었던 거예요. 의사들이 시신을 해부하고 만졌던 그 손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해서 그 손을 매개로 해서 산모들이 죽어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질병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치고 살려야 하는 의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똑같은 의사였던 제멜바이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직 아무도 이 병의 원인을 모릅니다. 내가 침묵하면 나의 안위와 나의 명예는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오늘 진리의 편에 서게 된다면 산모들의 생명은 살릴 수 있겠지만 어쩌면 나의 생명까지도 모두 잃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제멜바이스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타협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선택하고 죽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제멜바이스의 고뇌가 바로 오늘 버가모 교회가 마주했던 영적 싸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야 할 싸움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뭐 요즘에 젊은이들이 SNS에서 자신이 어떻게 오늘 옷을 입고 나가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OOTD라고 하는 것, 네,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은 잘 아시죠? OOTD, 네, Outfit of the Day, 오늘의 옷을 공유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OOTD를 묻고 계십니다. Overcomers of the Day, 극복한 자의 오늘의 이기는 자, 오늘의 극복한 자, 오늘의 승리자로서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이기는 자의 OOTD를 갖춰 입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의 OOTD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 첫 번째는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가 지금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구조를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일곱 교회는 자, 첫 번째는 일곱 교회에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교정하시고 권면하신다라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소개하시냐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고 있어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한 주석에 흥미로운 해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버가모 지역에는요, 버가모에 그 와 있는 로마 총독이 있었는데 이 로마 총독에게 있는 어떤 권리가 있었어요. 그 권리가 뭐냐면 황제가 로마 황제가 그 총독에게 좌우에 검으로 이렇게 한 번씩 찜해주고 찜해주고 머리에 찜해주면 이제 황제의 권세를 그에게 위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총독은 이제 어떤 권한까지도 가게 되냐면 사형의 권한까지도 갖게 됩니다. 죄수를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버가모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처했던 위험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있는 총독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언제든지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형 집행권, 유스 글라디라고 하는 검의 권세를 총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버가모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세상의 검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까지 총독의 칼 앞에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온 우주의 생사와 심판을 결정하는 궁극의 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는 황제에게서 위임받은 그 작은 칼날을 두려워하느냐? 그러지 마라. 나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이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럼 이제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무엇을 알고 계시냐? 예수님은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를 알고 계신다. 그들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의 권좌에 너희가 살고 있는 것을 나는 안다. 라고요. 저는 2023년에 샬롬 튀르키예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그곳에 우리 율드스 팀과 제가 그 땅에 성지순례를 시작했을 때 첫 번째로 방문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 유적지에 섰을 때 사탄의 권좌가 무엇인지 늘 궁금했거든요. 대체 어느 정도로 이 땅이 그렇게 무서워 보이길래 이곳을 사탄의 권좌라고 불렀을까?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아, 이곳이 왜 사탄의 권좌인지 알 수가 있었어요. 버가모 교회가 있는 아주 작은 거기에 있는 빨간색 벽돌로 지어진 어떤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 교회에 신전의 한쪽 구석에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딱 나와서 이렇게 산을 보잖아요. 그럼 산에 어마어마한 신전과 어마어마한 궁전과 어마어마한 도서관들이 산 꼭대기에 빼곡하게 쌓여져 있어요. 아크로폴리스. 우린 교회를 보려고 여기를 왔는데 교회에는 우리가 관심을 둘 수도 없어. 이 교회는 이 건물의 어떤 한쪽 구석에 새를 들어 있었던 작은 교회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리가 진짜 보고 싶은 건 아니 뭔가 가야만 해야 할 것 같은 곳은 저 산 위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올라가 보기로 결정합니다. 어떻게 올라가냐면 산 중턱까지 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얼마나 이 대리석 기둥들이 황홀한지, 이 큰 대리석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쌓아 올려서 여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신전을 지었을까 압도적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라본 저 아래에 있는 그 교회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어요. 높고 높은 산 위에 크고 압도적인 이방 신전과 그리고 작고 초라한 도시의 소수의 그리스도인, 이것이 2000년 전 버가모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이 처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나 빼고 다 이방신을 섬깁니다. 칼을 가진 이 황제를 숭배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방인들이 또 다른 이방신이 버가모를 지배했는데요.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호칭을 가진 신 아스클레피오스를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 도시 전체가 그의 상징인 뱀의 형상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질병 앞에서 그 가짜 구원자에게 나아가서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크가 WHO의 마크이거든요. 세계보건기구 맞죠? 네, 세계보건기구의 마크인데요. 그 가운데 있는 뱀이 있지 않습니까? 저 뱀이 바로 아스클레피오스예요. 가장 먼저 된,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질병을 치유하는 신이었어요. 도시 전체가 그의 상징인 뱀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질병과 문제 앞에서 그 가짜 구원자인 뱀에게 나아가서 절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산 위에는 황제로 가득하고 황제를 섬기는 것으로 가득하고 산 반대쪽으로는 뱀으로 가득한 도시. 그러니까 그곳은 사탄의 권좌인 곳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도시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어떤 것도 있지 않은 그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날마다 매일같이 누가 진짜 검을 가지신 분인가, 누가 진짜 구원자인가를 분별하고 구별하고 전하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너희의 형제 안디바가 피를 흘리며 죽어갈 때에도 너는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굳게 잡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절대로 놓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치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그 갑판 위에서 생명줄을 놓지 않으려고 매달려 있는 필사적으로 나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사탄의 권좌가 흔들어대는 모든 위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들이 너무나도 애쓰고 수고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쪽 발을 떼면 황제의 지배가 있고 반대쪽 발을 떼면 그곳에는 아스클레피오스가 지배하는 사탄의 권좌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잠시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해 봅시다. 그의 이름은 안티파스. 안티파스는 안티, 우리가 아는 그 안티 맞습니다. 반대하다이죠. 파스는 뭐냐면 올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안디바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을 반대한다라는 뜻입니다. 사탄의 권좌로 가득한 이 땅에서 안디바가 순교할 때 안디바는 어떻게 살았냐? 모든 것을 반대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황제를 주라 부르나는 세상에서 모든 명령에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친구와 이웃들이 모두 우상의 재물을 먹으러 갈 때 홀로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총독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 내가 너의 목숨까지도 빼앗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총독 앞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총독 당신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는 죽어갔던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바로 이런 안디바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가모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였습니다. 붉은 벽돌의 이교도 신전이었던 레드홀이라고 하는 유적지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곳의 한 구석에 새들어서 예배하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였지만 성도 수가 몇 되지 않은 작은 교회였지만 그들이 모든 것을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압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미래와 싸우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읽어보셨을 텐데요. 최근 몇 년간 자기개발 분야에서 계속해서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는 퓨처셀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그렇죠? 네, 그래요. 자, 퓨처셀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미래는 누가 결정하는가? 우리의 오늘은 누가 결정하는가? 전통적으로는 우리의 과거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우리의 오늘을 결정한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는데 저 퓨처 셀프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우리가 그리는 미래가 오늘 우리를 결정한다라고 주장하는 책이에요. 당신의 오늘은 당신의 과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당신이 미래의 모습, 그 퓨처 셀프가 당신의 오늘을 결정하는 것이다. 미래의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그 이상적인 모습을 먼저 명확하게 설정하고 오늘의 내가 바로 그 미래의 나인 것처럼 살면 그러면 나는 오늘 그 미래의 나와 같은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책에서 나오는 이 퓨처 셀프의 전략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사탄이에요. 그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다가가서 속삭였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어봐. 그럼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것이 바로 사탄이 제시한 인류 최초의 가짜 퓨처 셀프였던 것이죠.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사탄의 권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망하게 할 만큼 강력한 칼의 힘을 가진 존재 앞에서 우리는 벌벌 떨기도 합니다. 반대로 나를 구원할 그 아스클레피오스를 찾아 오늘도 헤매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밤낮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훨씬 더 세련되고 매력적인 가짜 퓨처 셀프의 환상을 우리 안에 속삭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은 나, 빚을 다 갚은 나, 성공을 이룬 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모든 세상적인 성공에 기반한 미래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 오늘의 거룩함을 포기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가짜 퓨처 셀프로 말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세상의 약속들을 압도하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퓨처 셀프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퓨처 셀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퓨처 셀프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를 닮은 내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이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권좌 앞에서 우리는 오늘 OOTD를 챙겨야 합니다. 날마다 질문하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오늘 어디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사탄의 권위에 굴복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권위를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안디바처럼 오늘 모든 것을 안티하며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사탄이 속삭이는 가짜 퓨처 셀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짜 퓨처 셀프 사이에 치열한 정체성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성도님들은요, 바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짜 퓨처 셀프를 선택했고 이것이 버가모 교회가 오늘 칭찬받았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동전의 뒷면처럼 그들에게도 책망받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순교자의 피와 배교자의 독이 공존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와 배교자의 독이 공존하는 교회. 이 정의는 누가 내렸느냐? 김윤호 목사가 내렸습니다. 네, 1대지에서 우리는 그들의 옷에 묻은 순교자의 피를 함께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 이제 2대지에서는요, 그들의 심장에 퍼지고 있었던 배교자의 독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이기는 자의 OOTD를 위해 날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 두 번째는요, 나는 지금 무엇을 허용하고 있는가입니다. 주님은 그들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뭘까요? 우리가 잘 알지만 민수기 22장에 보면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아주 영험한 선지자였는데 그가 축복하면 복을 받고 그가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 돈을 받고 그렇게 저주를 하고 또 복을 내려주는 용병 선지자였어요. 모압 왕 발락은 광야를 지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두려워서 돈을 싸들고 와서 저들을 저주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처음에는 돈에 눈이 멀어서 그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막으시고 나중에는 심지어 나귀의 입을 열어서까지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막으시죠.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민수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발람의 스토리가 끝이 났으면 좋았을 텐데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이 사건의 끔찍한 뒷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은 저주에 실패하고 돈을 못 받게 되자 발락 왕에게 아주 사악한 조언 하나를 하고 떠납니다. 그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였을 거예요. 왕이시여, 저 백성은 외부에서 저주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이스라엘 보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십시오. 그들을 당신들의 우상인 바알보올의 제사에 초대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십시오. 그들과 함께 음행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직접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 유혹에 넘어갔고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를 내리셨고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외부의 어떤 군대도 무너뜨리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타협이라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 힘없게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발람의 교훈.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이익이 되지 않을 때, 세상의 방식과 적당히 섞여 들어가서 편리함과 이익을 추구해도 괜찮다고 속삭이는 교묘한 타협주의와 혼합주의가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안디바의 교회였던 버가모 교회가 이런 위험한 가르침을 받아들였을까? 바로 그들의 생계에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당시의 상공인들은 모두 길드라고 하는 직업조합에 가입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입해야지만 장사를 하고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모임과 만찬은 이방신전에서 열렸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셔야지만 길드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끔찍한 현실의 압박 속에서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당이 존재했습니다. 니골은 무슨 뜻이냐? 전염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라는 라오스,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니골라는 백성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괜찮아. 영만 깨끗하면 육은 상관없어.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너 이방 신전에 가서 먹는다고 해서 너 속으로도 하나님 거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너 가서 이방 신전에 가서 먹고 떠들고 그들하고 같이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예수님 안 믿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이것이 니골라당이었어요. 이런 거예요. 여보게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말게. 우리라고 왜 안디바처럼 살고 싶지 않겠나. 하지만 당장 내일 가게 문을 열려면 내가 길드라는 곳에 가서 내가 얼굴이라도 비춰야 하지 않겠나.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다 아시지 않겠나. 가서 내가 이방신상에 올려진 고기 한 점 먹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기나 하겠나. 우리 믿음이 무너지기야 하겠나. 하나님도 우리의 사정을 다 알지 않겠나. 라는 것이죠. 얼마나 설득력 있어 보입니까? 이것이 발람의 교훈. 어떻게 순교자 안디바를 배출한 그 위대한 믿음의 교회에 이런 타협의 독이 퍼질 수 있었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기댄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과거의 영광의 뒤에 숨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박물관의 유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오늘의 호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순교가 오늘의 타협을 덮어줄 수 없다. 어제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어도 오늘 우리가 타협하고 있다면 우리는 똑같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부의 적을 용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철저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다염소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유다염소. 도축장에서 수백 마리의 양들을 도축장으로 끌고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양들도 냄새를 잘 맡아서 도축장의 문이 열리면 나의 종족들의 피냄새가 나니까 양들은 본능적으로 그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길 가면 죽게 될 거야. 그래서 뒷걸음질 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에 유다 염소라고 하는 저 맨 앞에 있는 흰색 염소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염소의 역할은 뭐냐? 염소는 마치 아무 냄새가 나지 않는 것처럼 그 양무리 앞에서 태연하게 마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든든한 리더처럼 자신만만하게 그 도살장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양들은 자신과 비슷하게 생긴 저 염소가 앞장서서 막 이렇게 뛰어가서 가면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염소를 따라서 도살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를 신뢰하고 안정감을 느끼며 그 뒤를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염소의 평화로운 인도를 따라가면 도착한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예요? 도살장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을 오늘 도살장으로 인도하고 있는 유다 염소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과 우리의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속삭이며 우리를 잘못된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그 교묘한 유다 염소를 오늘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16절에 이렇게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아야 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외과 의사와 같습니다. 교회가 몸속에 타협이라는 독이 퍼지고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 회개해서 그 독을 제거할 수 없다면 주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날카로운 메스를 드시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무엇을 허용하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기는 자의 OOTD를 위해 날마다 던져야 하는 질문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날마다 거울 앞에 서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진짜 원하고 있는 것은 뭐지? 내 오늘 생각 속에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 날마다 분별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쉽게 유다 염소의 유혹에 넘어지고 타협하게 되는가? 단순히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상이 주는 그 재물의 매력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우린 분별해야 돼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세상이 주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것인가? 17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결국 무엇을 원하느냐? 이대지에서 말했던 세상이 주는 쉽고 편한 우상의 재물을 먹으며 잠시 편하게 만족하며 살겠느냐? 아니면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내가 주는 이 세 가지 신령한 보물들을 받겠느냐? 너는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 둘 중에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세 가지 보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보물은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함께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책임지시고 복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안티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채우시고 끝까지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 만족하도록, 세상이 줄 수 없는 궁극의 만족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물도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만족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정죄를 이기는 새로운 신분 흰 돌을 주십니다. 흰 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흰 돌은 무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재판에서 검은 돌을 던지면 그는 유죄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흰 돌을 던지면 그것은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정죄와 배척과 패배의 판결을 한 번에 뒤집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무죄다. 너에게 내가 천국을 주겠다. 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세 번째 보물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그 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물을 받게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어주신 새 이름, 우리는 새로운 존재, 천국에 어울리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어울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칼을 들이밀며 위협하는 세상입니까? 아니면 헛된 구원으로 나를 유혹하는 아스클레피오스입니까? 아니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흰 돌을 주시고 새 이름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하셨다면 이제 돌아서지 마십시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기는 자의 OOTD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용납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사탄의 권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분별했었던 이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던졌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진실과 타협 사이에서 고뇌하던 의사 제멜바이스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결국 진리의 편에 섰습니다. 그는 의사들이 더 꼼꼼하게 손을 씻고 알코올로 소독을 하고 진료를 보면 산모를 살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존경과 명예를 얻었던 것이 아니라 동료들의 극심한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되고 결국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병원에서 쫓겨나고 평생을 외롭게 싸우다가 사람들의 오해 속에서 쓸쓸히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세상은 그의 인생을 가리켜서 실패자, 괴짜, 소통할 줄 모르는 외골수라고 하는 검은 돌을 던졌던 것이죠. 이것이 진리를 선택한 한 사람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60년이 지나고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 그는 어머니들의 구원자라는 영광스러운 새 이름으로 불리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의사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대에 세상의 이름을 잃는 대가로 역사와 하늘에 영원히 남을 이름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17절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검은 돌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흰 돌을 던져 우리를 끝내 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세상의 옷을 입기 전에 먼저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오늘의 영적 OOTD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오늘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는다. 나는 오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사탄의 권세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 나는 오늘의 이기는 자다. 날마다 이렇게 선포하고 믿음 위에 서서 세상의 이름은 다 잃을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얻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